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가장 먼저 이 너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너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라는 말에는 오직 너희밖에 없다. 내가 너희만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직 내가 너희만 믿는다. 그렇게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커다란 영향력이 있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만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밖에 없다고, 내가 너희만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믿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이제 커서 나중에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맞다면 세상에서 소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짜죠. 예, 맛을 내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참 가정적인 남자라서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요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면이고 하나는 계란 프라이입니다. 그날도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입을 먹더니 더 이상 먹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안 먹냐고.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요리를 만들었는데 왜 먹지를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한번 당신이 한번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때 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아무 맛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소금을 안 넣고 프라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국이나 설렁탕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다 할지라도 거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맛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그 맛이 제대로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 맛이 안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살 맛이 나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맛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만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있으면요, 썩지를 않습니다. 1세기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기후에서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를 않고 오래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산속에서 혼자만 소금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산속의 소금이나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원에 있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배의 목적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 기도원 안에만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한 곳,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썩지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생기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모욕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함께 썩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썩어 빠진 자리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 그것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가치는 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데 있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소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맛잃은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삶,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 뭉쳐있는 소금은 결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녹이는 아픔이 있고 자기 몸을 녹이는 희생이 있어야 맛이 있는 세상을 맛을 낼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소금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한 알의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결코 맛이 나지도 않고 결코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자신의 본래 모양을 잃고 녹아내리면 비로소 맛을 내게 되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그 모양과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녹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대신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녹여주시고 낮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녹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녹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녹아내리는 희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녹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고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내가 아플 것이 두려워서 그냥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이 썩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금된 사명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길 때 살맛 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녹아내리고 손해볼 때 그때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뭉쳐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소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내리지만 결코 그 소금 자체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 후라이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 계란 후라이가 맛있다라고 말을 하지 아,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곰국도 설렁탕도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곰국이 맛있다라고 하고 설렁탕이 맛있다라고 하고 김치가 맛있다라고 하지 아, 그 소금 맛있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의 희생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 같은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닙니다. 하얀색 모래도 소금처럼 보일 수 있고 설탕도 소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소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소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소금입니다. 먹으면 맛이 짜야 하고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맛잃은 소금이 아니라 온 삶이 주님의 제자다운 세상의 소금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소금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빛을 살펴보려면 빛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빛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빛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을 살립니다. 겁나지만 겁내지는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이렇게 생존 시험을 합니다. 쥐를 빛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물통 안에 넣어놓으면 이 쥐가 3분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다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송곳구멍처럼 작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으면 그 쥐가 36시간을 버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식물과 동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데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낙심과 좌절과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가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빛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문도 윤리도 이성도 결코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은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찬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조건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거나 여자이거나 아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빛을 비춰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랍비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이 랍비가 청년에게 먼저 빗자루를 주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깜깜한 걸 한번 다 치워보라고 했습니다. 이 랍비가 그 얘기를 하자 청년이 들고 빗자루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빗질을 해도 어둠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청년이 다시 랍비에게 올라왔어요. 아무리 빛을 해도 변화가 없다고. 그럼 이제는 삽을 줄 테니까 그 삽으로 한번 빛을 퍼내보라, 어둠을 퍼내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어둠을 퍼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어둠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랍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번에는 몽둥이를 줬습니다. 그 몽둥이를 주고 나서 어둠을 막 두들겨 패면 어둠이 떠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내려가서 열심히 어둠에다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어둠이 떠났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마지막에 작은 촛불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방이 어둠은 물러가고 대낮처럼 환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둠은 빛으로 치워내는 거, 빗자루로 치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쓸어낸다고 해서 쓸려나가지도 않고요. 삽으로 푼다고 해서 퍼지지도 않습니다. 때려 부신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죄 있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더 큰 벌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과 싸운다고 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빛처럼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 그 땅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사회가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몽둥이를 들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빛처럼 살아가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땅을 다 비출 만큼 커다란 빛이 아니라 작은 빛,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작은 빛 하나를 들어 올릴 때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 빛이 비추이는 자리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 죽어가는 영혼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고 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이제는 비춰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사가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가는데 매일 길가에서 동냥하는 구걸을 하는 어머니와 아이를 봤습니다. 신사는 평소대로 그 항상 있는 그 가정을 지나가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가만 생각하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동냥을 하던 모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거지, 그 구걸하는 모녀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게 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너를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하지 않았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도 다른 사람이 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빛을 비추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빛인 것처럼 소금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서 틀어져 버리면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선한 행실이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버린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옷걸이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드러나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수많은 봉사와 섬김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단지 아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소금이라고, 너희가 빛이라고,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디른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가 드러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때로는 우리를 녹여내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